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내란죄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검찰은 연장 허가를 다시 신청했고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혜리 기자, 이 재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언제 나옵니까?
네, 이르면 오늘 밤에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젯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4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에 다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 시각 특수본 인원들은 대부분 출근해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며 여러 방안을 전부 검토 중입니다. 법원이 이번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법원은 어제 연장 신청을 불허한 사유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사건을 넘겼으니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검찰이 어떤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해가면서 추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연장을 불허하면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한 만큼 이번 재신청도 불허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더 많습니다.
네, 재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검찰은 원래 윤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를 진행한 후에 다음 달 초에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검찰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한 후에 수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일이나 모레 끝나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긴박한 상황인 만큼 당장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JTBC 김혜리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놓고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수사했던 전례가 있고 법적 근거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자를 강제 수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공수처에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6조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법은 검찰청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추가 수사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다릅니다. 검찰은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때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근거로 보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과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례를 들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공수처로부터 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지난 2023년 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측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 확실치 않아 보강수사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히려 검찰의 신속한 기소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을 주장하고 공수처 수사가 내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곧바로 기소하란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를 마치 구속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여론전을 펼친 겁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입장문을 냈던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즉시 석방과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할 일은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불법 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하여 엄중하게 수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과정이 불법의 집합체였다며 불법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를 직격하며 탄핵 심판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 정도면 헌법재판소는 최고 헌법기관이 아니라 최고 난타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참담한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법 취지에 따라 검찰은 곧바로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마치 법원이 구속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처럼 몰아가며 내란죄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려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 구속돼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법원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이어 발부했고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 신청과 체포적부심을 줄줄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어떠한 방어권도 없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입증한 거라면서 공수처장과 서부지법 판사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석방하라면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또 문제 삼았습니다.
불법 체포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한 없는 체포영장에 의해서 시작된 이 혼란은 지금이라도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법원의 연장 불허 사유는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불허 결정 자체만을 부각하며 법원이 무리한 구속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입맛대로 해석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더 나아가 대통령이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장과 서부지방법원 판사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공수처를 비판하며 검찰은 면책적인 기소를 할 생각 말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불허 결정에 대해 검찰이 빨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가 충분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하라는 건 스스로 내란 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히긴 했는데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검찰에서는 계속 그 공수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10일, 11일씩 구속기간을 나누어서 보완 수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검찰에서 보고 있는 구속 만기는 27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7일까지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한 기록을 뭐 검토하고 보완 수사를 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제 연장 신청을 했고요. 구속 만기를 좀 늘려달라는 취지로. 근데 법원에서는 보완 수사와 관련된 규정이 공수처법에도 없고 형사소송법에도 없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이렇게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그냥 공소제기 여부를 그 넘겨받은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는 데는 지금까지의 그 구속 만기로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허가할 필요가 없고 검찰은 지금까지 받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만 결정해달라 이런 취지로 기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검찰은 이제 연장을 다시 신청을 하긴 했는데 그럼 이것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어떻을까요?
그 지금 뭐 법원에서는 지금 뭐 정확하게 사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뭐 규정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지금 뭐 담당 판사님께서 고심하고 계시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검찰에서는 뭐 기각될 경우 혹은 뭐 연장이 될 경우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발부받은 영장의 구속 만기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7일, 그리고 검찰에서는 뭐 조심스럽게 26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구속기소를 하면, 기소를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직접 보시기에는 이게 네. 보안수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뭐 사실 뭐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고 뭐 검찰 내부의 사정을 저도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여태까지 뭐 여러 공범들이 많고 그다음에 진술이라든가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난번 변론기일에서 했던 말이라든가 김용현 그 장관의 뭐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해 보면 사실 그게 꼭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해서 공소제 제기 여부를 충분히 결정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뭐 아까 리포터에서도 보셨겠지만 여권에서는 네네. 즉각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면서 네네. 공수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다는 거를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을 해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그 이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결국 법원 판사의 그 연장 불허가 이유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불허가 이유를 보면 공수처법을 들면서 거기에 보안수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검찰에서 보안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냥 넘겨받은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라. 네. 그러기에는 시간이 지금 구속기간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요. 여권에서 주장하는 내용 같은 거는 거기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재된 문헌의 의미를 넘어서는 그런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결정이 구속이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건 아닌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속이 잘못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연장 신청을 허가할 만한 이유는 없다. 그 자체로 그냥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달라.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수처법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공수처의 뭐 내란죄 수사권부터 이번에 검찰의 보안수사권 여부까지 해서 네네. 공수처법을 놓고 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좀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좀 지금 여러 가지 혼선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지 않고 많지 않은 조항으로 이런 많은 다양한 사례를 규율하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저 사법 제도에 대한 그 불신이라든가 혹은 이런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입법적인 해결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폭동의 배후로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오늘도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섰습니다. 체포할 테면 해보라던 전 씨는 오늘 집회에서는 지난주 폭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오른 전광훈 씨는 자신을 향한 수사가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날 보고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협박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내 손발을 묶어 놓겠다 이거죠.
공수처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요. 결국은 검찰한테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주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폭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란 선동을 자신이 한 적 있었냐고 반문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광화문 운동을 7년 하면서 내란을 선동한 적이 있었나요?
앞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이모 씨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전 씨의 열렬한 추종자로 폭동 당시 판사실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 씨는 어제 귀국길에서 이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인품을 잘 모른다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 그분은 사실은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가 된 것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전 씨가 폭동의 배후였는지 의심하며 전광훈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전 씨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직접 내란 선동을 유발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홍중입니다.
지난 주말 서부지법에서 폭동이 있기 몇 시간 전부터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한동안 에워싸고 있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차에 타고 있던 공수처 검사와 직원들은 30번에 걸쳐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저녁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나선 공수처 차량을 시위대가 뒤흔듭니다. 앞유리를 온갖 종이로 뒤덮고 차량을 내리치기도 합니다. 시위대에 포위됐던 공수처 검사와 직원들은 112에 30번이나 직접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경찰에 접수된 신고 내역입니다. 저녁 7시 52분 공수처 모 검사는 시위대에 막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며 첫 신고를 했습니다. 이어 7시 56분 시위대가 욕설을 하며 문을 강제로 열려 한다. 차량 두 대를 포위해 흔든다는 신고가 이어졌고 7시 59분엔 시위대가 창문을 쳐서 부서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8시 무렵 공수처 차량 두 대가 법원을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시위대는 여전히 차량을 에워쌌고 이후에도 빨리 와달라 문을 계속 강제로 열려고 한다. 기동대를 출동시켜달라는 등 긴박한 신고는 계속됐습니다. 경찰관이 한 번 훑어보고 다른 곳으로 갔다. 시위대가 타이어 바람을 빼고 있다. 공수처 직원을 끌고 갔다는 신고에 이어 8시 17분엔 기동대 직원이 와도 인원이 감당 안 된다고 할 만큼 상황은 격화됐습니다. 18일부터 19일까지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한 신고 건수만도 831건. 이성을 잃은 시위대의 행동은 폭동 그 자체였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된 오늘도 서울 도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신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도로를 뒤덮은 깃발 수백 개. 시민들은 길을 터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긴 연휴의 첫날 차가운 거리로 나왔습니다. 화가 나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온 국민을 갖다가 이 추운데 이거 떨게 만들고 갇혀가지고도 선동이나 했었고
평화롭고 즐거워야 될 시기에 그렇게 네. 폭탄 선언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연말이 망해버린 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째 여전히 계엄을 정당한 통치 행위라 주장하는 윤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서울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한 대통령 지지자들이 창문을 깨고 방화를 시도하던 모습이 트라우마처럼 남았다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새벽에 시간에 같이 봤는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경찰분들께서 폭행을 당하시는 모습과 기자분들이 폭행을 당하는 걸 봤을 때는 정말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했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서로 짠 듯한 그런 거에 계속 일관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오르고요. 정말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끝까지 이게 너무 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모든 사태의 근원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저를 요새로 만들며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층을 자극하며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헌정 질서 파괴, 경제 혼란, 행정 마비. 이미 우리가 겪은 피해는 하루 이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후 4시 서울 경복궁역에 모인 시민들은 집회를 마친 뒤 서울시청역까지 행진했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 또다시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매주 두 차례씩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면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제 헌재 앞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 등하굣길 모습이 어떤지 김민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평소보다 등굣길을 서두릅니다. 시위대가 오기 전에 학교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봅니다.
교통 상황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런 그룹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아이들이 있으나마나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출석 1시간 전 학교 앞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금 학교 안에선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헌재 앞에 모인 시위대의 방송 소리는 이곳까지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하교 시간 집회는 더욱 가열됐습니다. 시끄러운 집회 방송을 들으며 교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 집회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애들이 다 그걸 따라하죠. 아이들이 주로 요새는 시위대처럼 그냥 똑같이 하는 건데요.
집에 가기 위해서 집회 한복판을 뚫고 가야만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교길을 주재하는 JTBC 카메라를 향해 시위대가 몰려와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탄핵 심판 변론은 다음 달까지 총 4차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회가 과열될수록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윤 대통령을 위한 생일 이벤트에 경찰과 육군 장병들을 동원해서 비판을 받은 경호처가 당시 생일 축하 합창에 참여한 경찰 수십 명에게 한 사람당 3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행사에서 공연을 한 군 장병들에게는 포상 휴가가 주어졌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18일 대통령실 강당에서 열린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합창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행사는 경호처 직원들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생일 파티처럼 기획해 논란이 됐는데 이날 합창에 동원된 경찰들에게 각각 30만 원씩의 격려금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합창 행사에 동원돼 격려금을 받은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호 담당 등 총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행사엔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도 동원된 바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충성을 다하겠다는 격려도 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공연에 동원된 55경비단 소속 장병들은 포상 휴가를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55경비단 출신의 한 전역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경호처 행사 공연 이후 휴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55경비단은 이 무대를 위해 두 달가량 연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경호처가 이벤트 회사냐는 야당의 지적에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당시 맥락을 보면 지시를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일관되게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게 맞다고 하는데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을 오염시킨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과 여권 인사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말 명확하게 요원이라고 해요. 그러니 김병주 의원이 옆에서 국회의원 말하는 거죠 하면서 그 유도를 합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언급한 요원의 의미를 거듭 확인하고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답합니다. 김 의원은 군인들의 언어 습관을 트집잡아 전체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언어 습관이 있잖아요. 그 특전사 같은 데는 특전사 요원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특전사 요원. 그러니까 사람 일반적으로 맨날 특전사령관을 접하는 게 자기 전우들이고 자기 하잖아요. 그래서 인원, 요원 이렇게 해서.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지시를 했다고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국회에 나와서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담긴 만큼 당시 끌어내라는 대상이 요원이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순찰차에 이어 구급차가 모여듭니다. 주민들은 가던 길을 멈춰섭니다. 어제 오후 4시쯤 60대 남성 A씨가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2층으로 올라가 여성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우리 놀리죠. 무섭죠. 그 사람들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래 당한 거니까.
흉기를 몸에 숨기고 들어와 사전에 막지도 도망가지도 못했습니다.
어제 계시긴 계셨어요 여기? 그분이 올라간지도 몰랐겠네요.
마을 활동가인 60대 주민은 머리와 어깨 등 여러 곳을 크게 다쳤고 30대 보건소 직원은 A씨를 말리다 이마를 다쳤습니다.
이곳에서 범행 후 달아났던 남성은 잠실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선 지역 주민을 위해 2주마다 건강교실이 열렸습니다. A씨는 건강교실 참가자고 피해자들은 진행자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불친절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9시에 주인인데 한 5분 늦게 가는 모양이에요. 이분들이 좀 불친절했다 나한테. 그래서 이렇게.
보건소 측은 평소 A씨가 우울증 증세와 과격한 은행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불만들을 표출할 때 보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쓰셨습니다.
이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오늘 공항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설 연휴가 낀 열흘 동안 오늘이 가장 붐빌 거라고 했는데 인천공항 어땠는지 이상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불구불 긴 줄이 늘어선 인천공항. 출국장은 해외를 떠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동생이 뉴질랜드로 이민 가게 돼가지고 이번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동생 집으로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기분도 있고.
이번에 해외여행을 두 번째로 가서 설레요. 이제 두 번째밖에 안 가고 싱가포르는 또 처음 가다 보니까 아쿠아리움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인천공항 예상 이용객은 열흘간 214만 명.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돼 연휴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설 연휴보다 13.8% 더 늘었습니다. 출발 여행객은 오늘이 가장 많습니다.
연차를 하루 쓰고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연차를 쓰지 않고 이렇게 가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공항 주변 도로와 보안 검색대 등은 붐볐습니다. 주차장은 갓길까지 가득 차 빈 공간을 찾기 힘듭니다. 보안 검색에 3시간은 걸린다는 소식에 빨리 공항을 찾은 사람도 많습니다.
2시 45분 비행기인데 집에서 수원에서 9시 반에 나왔어요.
정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3시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주차장도 지금 꽉 막혀 있더라고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인천공항은 출국장을 30분 미리 열고 보안 검색대도 추가 운영합니다. 이용객들에게도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정책들을 새롭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해외 원조를 전면 중단했고 불법 이민자 추방 작업도 시작이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엘페소에 있는 한 육군 비행장입니다. 수갑을 찬 남성들이 줄지어 군용기에 오릅니다. 최근 국경을 넘었다가 검거된 과테말라 출신 불법 이민자들입니다. 백악관은 이 사진과 함께 불법 이민 단속을 경고했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불시 검거가 시작됐습니다.
Yeah, we're going to attempt to apprehend on the corner.
He's walking to the corners with a backpack.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한국인 역시 11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행보는 해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간 24일 해외 원조를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노선과 맞지 않는 사업을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And he's given us a very clear mandate. President Trump's made it very clear. Everything we do, does it make us stronger? Does it make us safer? And does it make us more prosperous? If it doesn't do one of those three things, we will not do it.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참혹한 피해를 남긴 LA 산불 현장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재난청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조직 폐지까지 거론했습니다. 또 워싱턴에서 열린 낙태 금지 집회에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 임신 중지권 축소를 공식 예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아일랜드와 영국 북부에 현지 시간 24일 폭풍 어윈으로 휴교령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70만 가구가 정전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 전역과 스코틀랜드 중남부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내려지는 적색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제트 길이로 발생한 어윈의 풍속은 시속 183km에 달합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에 군을 주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24일 레바논군이 해당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기 전까지 철수하지 않을 거란 취지의 성명을 냈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과 함께 철수하기로 했던 헤즈볼라는 약속했던 기한인 26일을 넘길 경우 남아있는 이스라엘군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하루 평균 1만 6천여 곳을 문 여는 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설 당일인 29일 수요일에는 가장 적은 전국 2,600여 곳의 지정 병원이 문을 엽니다. 주변 병원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웹사이트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소아 환자의 진료 병원은 달빛 어린이병원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포근할 거란 예보입니다. 한낮에는 곳에 따라 영상 5도에서 1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눈과 비가 예보돼서 귀성, 귀경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